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참 놀랍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사람이 하는 것과 다르죠.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비교가 되지 않죠.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가능한 일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삶 속 일어나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일들은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상식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대하다 보면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세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마음에서 부딪혀질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또 내 옳은 생각을 믿고 살다 보면 말씀이 들려와도 말씀은 그렇지만 형편을 더 믿을 때가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마르다에게 찾아왔죠. 마르다의 마음 속에 섭섭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시면서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마르다와 대화가 진행되는데 답답함이 참 많은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돌을 옮겨놓으라 하실 때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마르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이끌려지면 좋으련만 예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마르다의 마음에 들려지지 않는 것은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나사로 살려주면 되지 뭐 하려고 마르다의 마음을 저렇게 두들기고 계시는 걸까? 얼마든지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인데도 그 일을 먼저 하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들기시고 계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 이 광경을 보면 우리 마음에 자꾸만 소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르다의 마음처럼 내 마음도 저런데 내 마음에도 예수님 말씀보다는 형편을 더 믿고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나는 안 되겠다는 생각 속에 머물러 있고 갇혀 있는데 마르다의 마음을 두들기시면서 마르다의 마음을 이끌어내 주시면서 마르다의 마음을 만나 주시면서 결국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 생각 속에 갇혀있는 마르다의 마음을 끄집어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로 그 마음을 옮겨주시고 끌어가시는 그 마음의 과정들을 볼 때 마르다의 마음만 그렇게 이끌어가시겠느냐. 내 마음도 그렇게 이끌어주시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야, 주님이 내 마음도 이끌어 주시면 되겠다. 그런 소망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의 마음을 결국 안 된다는 그 형편의 세계에서 끌어내 주시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로 마르다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고 이제 마르다는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돌을 옮겨놔라. 예 하고 이제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속에 올라오는 생각에 끌려가고 있는 마르다의 마음이 이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이 들려지면서 이제는 생각에 이끌려지던 마르다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이끌려지면서 돌을 옮겨놓게 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멘. 자, 그런 것처럼 야, 하나님도 마르다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싸워주시듯이 내 마음도 싸워주시겠구나. 감각 없이 형편만 바라보고 사단이 주는 그 생각 속에 갇혀있는 내 마음도 두들겨 주시겠네. 내 마음에도 말씀하시겠구나. 결국 내 마음을 이겨서 주님이 나를 당신이 원하시는 세계로 이끌어 주시겠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도록 인도해 가시겠구나. 그런 주님이 계시는 게 얼마나 소망스럽고 행복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건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이 먼저 마르다의 마음에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일하시기 전에 내 마음 안에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을 바꾸는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에 그 형편에 머물러 있고 갇혀있는 그 마음의 세계를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마음의 세계로 옮겨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읽은 이 성경 속에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해당장 야유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혈루증 걸린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마음의 모양이 사뭇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을 보면은, 자, 보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어가는 병들어 있는 내 딸에게 와서 예수님이 그 딸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구원받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죠? 네. 자, 어쨌든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손을 얹으면 구원을 받겠다, 낫겠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가시는 사이에 예수님이 한 곳에 머무르게 되시는데요. 갑자기 머물러 서시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예수님 옷자락을 스쳐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혈루증 걸린 여자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왜?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그 작은 마음에 이끌려서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졌는데 정말 나아버렸거든요. 근데 누구냐고 묻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죠. 자, 혈루증 걸린 여자는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을 끌어당겨갔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을 끌어당겨 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당신이 가서 내 아이에게 손을 얹으면 낫겠습니다. 예, 그것도 믿음이고. 내가 저 옷자락에 손을 만지기만 해도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주님을 향한 믿음 안 하면, 주님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이 주님과 연결되어지면서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마음이 주님만 향하게 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예배당을 짓는데 땅을 살 때도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지만 공사를 시작할 때도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하루하루를 지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다 보면 물질이 바닥이 나고 가다 보면 암담한 순간들이 자주자주 찾아오는 겁니다. 암담한 순간을 만날 때 내 눈에 들어오는 절망적인 형편이 먼저 보여지는 겁니다. 야, 이러다가 공사가 중단이 되겠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절망적인 형편이 내 눈에 들어오지만 조금 지나 제 마음 속에 주님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지금까지 주님이 도와주셨잖아.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 그 주님을 기억하다 보면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다 보면 이제 절망보다 말씀이 더 커지면서 절망적인 형편보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커 보이면서 그 절망적인 형편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실 소망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면 돼, 하나님이 하시면 돼, 예수님이 하시면 돼, 여러분 예수님만 내 마음에 떠올리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다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형편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강팍해져서 하나님 믿으면 뭐해? 거기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사단에게 그 마음이 잡혀서 속아서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는데 사단은 형편을 보게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할 수 없도록 우리를 고립시키고 가두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르다의 마음을 두들기시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로 마르다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야이로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됐을 때, 혈루증 걸린 여자가 주님을 향하게 됐을 때, 내가 저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는 그 작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형편을 바라보면 그 지혜가 알아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내게 없는 마음이, 내게 전에 가질 수 없었던 소망스러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싹트게 되면서 성령은 여러분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아니면 사단의 음성을 듣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이스라엘의 장주현 선교사님이 이스라엘 복음 전하고 있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하도 사람들이 구원도 받지 않고 그러는데 어느 날 젊은 형제가 구원을 받아서 한국에 월드캠프도 오고, 야 하나님이 한 사람만 주세요, 함께 복음 전할 형제 좀 주세요 했는데 젊은 형제가 구원 받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다는 거죠. 근데 본국으로 돌아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 형제가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만날 수 없는 격리 수용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그 형제가 주님 품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형제 한 사람 구원 받았는데 이 형제 하나 있는데 데려가면 어떡하십니까? 그리고는 시험이 들었어요. 독일에 캠프가 있어가지고 다 모였는데 이 선교사님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이스라엘 선교 못하겠습니다. 아니 한 사람 구원받았는데 형제도 다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구원받는 사람도 안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시험이 든 거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 안 받습니다. 저 이제 선교 못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자네 성경 가지고 있나? 예. 자네 성경이 로마서 있는가? 예. 로마서 11장 26절 있어? 한번 읽어봐. 찾아서 읽어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딱 보는 순간 선교사님이 마음이 딱 바뀌어요. 이스라엘은 안 돼. 구원 안 받아. 하나님 역사 안 해. 난 이제 선교 못하겠어 하고 딱 선을 걷는데, 자기 생각을 믿고 있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돼 있더라는 거죠. 자, 내 생각하고 말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의 생각이 싹 떠나는 거죠. 절망이 떠나고, 그렇구나. 하나님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구나. 그리고는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갔느냐 하면 그동안 전도하던 랍비를 찾아갔어요. 그 랍비에게 죄삼 거듭난 비밀 책을 줬는데 이 책을 읽고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저자 유대인 아니냐? 아니다, 한국 사람이다.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유대인도 아니면서 제사법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자세하게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구원은 안 받는다. 그래서 그 랍비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성경을 딱 펴놓고 로마서 11장 26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당신도 여기에 들어간다. 당신도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복음을 쭉 전했는데 랍비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고. 그리고 베드로가 금을 내리던 곳이 어디예요? 예? 갈릴리. 예. 그 베드로가 금을 내리던 그 갈릴리 호수, 그곳 동네에서 전화가 왔대요. 어떻게 선교사님 연락처를 알았는지, 이곳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너무 신기한 것이, 항상 하나님은 형편을 바꿔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먼저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두 자매님이 나와 간증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은 변치 않았어요.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약속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형편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은 요동도 하고 우리 마음은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 마음은 말씀을 버리기도 하고 우리 마음은 말씀과 멀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더라. 아멘.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우리 마음은 변해도 우리 마음은 요동을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고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을 일하시고 우리 마음을 깨뜨리시고 우리 마음을 꺾으시고 무너뜨리시고 비우시고 낮추는 일을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세워가고 계시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혈루증 걸린 여자 때문에 예수님이 지체하고 있는 사이 회당장 집에서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소식을 전해주죠.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야이로는 이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형편의 소리를 들을 거냐 예수님 음성을 들을 거냐. 원한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딸 죽은 거 보고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당신 딸 죽었어요. 예수님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미 죽었는데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할 게 뭐가 있네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실제 죽은 거 보고 온 사람들의 말을 들을 거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거냐? 중요한 건 아예 죽은 거 보고 온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면 예수님 말씀을 짓밟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면 그 아이의 죽은 걸 보고 온 자들의 말을 짓밟아야만 하는 거고. 자, 여러분 이제 회당장 야이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고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이끌려서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게 되고 그 주님과 함께 그 집에 다다라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시면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죽은 아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때 죽었지만 예수님이 잔다면 잔 겁니까? 자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네? 예수님이 잔다고 하면 자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자는 거예요? 네, 이제 좀 살아있는 것 같네요. 예수님이 내가 볼 때 죽었지만 예수님이 잔다고 하면 자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네, 이쪽엔 살았고 여기는 네, 죽은 건가요? 죽은 사람 취급받기는 싫은가 봅니다. 내가 볼 땐 물이지만 예수님이 포도주라면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네, 포도주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쉬워요. 아주 단순해요. 내가 볼 때 어떠하든지, 내가 느낄 때 내 생각이 어떠하든 내 생각 버리고 예수님이 포도주라면 포도주입니다. 맞죠? 죄송합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을 이번에 이제 카자흐스탄 들려서 우즈베키스탄을 들려오는데 그 사모님이 과일을 먹으라고 주시더라. 석류를 주는데 우리나라 석류는 좀 신맛이 많은데 거기 석류는 이렇게 큰 게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갑자기 침이 돕니까? 그래 이제 시차가 있다 보면 입맛이 없을 때가 있는데 아, 그 석류를 주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혼자 단숨에 몇 개를 막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선물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석류를 몇 개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아가지고 공항에 이제 나오는데 화물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기내 가방은 나왔는데 이 박스가 안 나왔어요. 한참 있으니까 스티커가 딱 붙어 나왔더라고요. 농산물 이제 검역 대상이다. 그래 이제 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딱 포장을 뜯어보니까 아 진짜 이만한 석류가 그 들어있더래요. 있는 거예요. 그 검역관이 석류가 가장 병충해가 많은 과일입니다. 이건 가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놓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고 왔습니다만은 그 다시 그 가져오면 다음에는 벌금 물린다 하더라고요. 전 잘 몰랐는데 그냥 한두 개 그냥 가져온 거니까 아무 문제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 야 이거 참 맛있던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욕심 때문에 이걸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가 봐요. 네. 그래서 이게, 아, 이걸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런 이제 어떤 사람이 공항을 이제 통과하는데 세관에서 그 허리춤에 차고 있는 수통 뭐냐고, 아, 이거 물이라고. 이거 가져오라고. 뚜껑을 딱 열었는데 포도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백포도주가. 이 포도주 아니냐고. 아이, 그 공항에서 저 그쪽에서 올 때 분명히 물을 넣었는데 언제 포도주가 됐는지. 우리가 볼 때 물이지만 예수님이 포도주라면 포도주입니다. 그렇죠? 해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저는 이 광경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분명히 들려오고 있잖아요. 죽었어요. 당신 딸 죽었어요.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요. 그런데 야이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음성을 듣더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대로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이끌려가고 있는 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복된 마음이더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야이로처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마음에 이끌려질 수만 있다면, 그 마음의 마음을 합할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 마음에 품을 수만 있다면 야이로 속에 일어난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어떤 생각이 하나 들어오면 그 생각이 고정이 돼버려요. 제가 탄자니아에 갔는데 교회를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큰 대골 같은 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야, 집 참 크고 좋다 하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선교사님이 이 집이 토지부 장관 집입니다. 수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도도마라는 곳에 있어요. 비행기로 2시간 반, 육로로 9시간. 그냥 끝없이 펼쳐지는 광야예요. 돌아올 때는 육로로 왔는데 휴게실도 없어요. 그리고 눈에 띄는 건 빨간 황토밖에 안 보여요. 3분의 2는 비포장이고. 근데 정부 관계자를 만나려면 도도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여기 토지부 장관 집인데 여기서 장관님 만나면 안 돼요? 선교사님 웃고 마는 거예요. 둘째 날 아침에 그 교회에 오래된 도로시 자매님을 만났어요. 자매님과 교제하는데 자매님은 출장 뷔페 업을 하는 분인데 부대통령 집에도 가고 장관들 집에도 가고 박 목사님 오시면 대통령 만나게 해드리는 게 자기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을 펴놓고 교제하는데 자매님 마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님, 그런데 여기 바로 옆에 토지부 장관 집이 돼요. 그 토지부 장관 집에 가서 만나면 안 되느냐고 물었더니 선교사님 대답이 없네요. 그랬더니 빙그레 웃더라고요. 왜 웃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토지부 장관 부인 이제 친구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친구분 좀 만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그러더니 바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친구야, 한국에서 훌륭한 목사님 오셨는데 너 좀 우리 목사님 만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8시 반에 약속이 됐어요. 그 집에 가서 대화를 하는데 천주교를 다니는 분인데 우리가 하는 마인드 교육에 대한 설명을 쭉 하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마음을 활짝 열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도도마에 가는데 장관님 좀 뵐 수 있도록 연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제 마음이 열려가지고. 제가 이제 복음교제 하는데 저 맞은편에 도로시 자매님 빙그레 웃고 계시는데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으시나 했어요. 다 마치고 교회 가서 자매님께 물어봤어요. 자매님 왜 자꾸 웃고 계셨어요? 했더니 목사님 그 친구는요 얼마나 잘났는지요. 누가 말을 하면 절대로 안 져요. 그리고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는 애예요. 근데 목사님이 복음 딱 전하니까 입이 딱 닫아져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듣고 앉아있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웃었다는 거죠. 자, 선교사님이 물어봤어요. 왜 바로 옆에 토지부 장관 집이 있는데 저기 가서 만날 생각 못했죠? 했더니 생각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장관님이 청사에 가 있지 집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라고 청사 있을 때 꼭 가서 만날라 그래. 집에 있을 때 가서 만나면 되지. 맞아요, 안 맞아요? 장관이 집이 여긴데 잠자러 올 거고 밥 먹으러 올 거고 가족들 있는데 보고 싶어 올 거고 주말이면 집에 와 있을 텐데 집에 있을 때 가서 만나면 아주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사귀고 나면 집에 계실 때 자주자주 찾아가가지고 사귀고 토지부 장관이니까 토지 좀 주세요 하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봐요. 토지부 장관이 정부 청사에 가 있지 집에 있겠어? 이 생각에 갇히니까 장관을 집에 가서 만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고, 만약 마음에서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면 그 기대를 가지고,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이 토지부 장관 집에 가서 장관님을 뵈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광고 한마디만 했다면, 도로시 자매님이 턱 나와가지고, 목사님 잠깐만요, 그 장관 부인이 내 친구인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금방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 교회가 생긴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바로 옆에 장관 집에 가서 만난다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편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을 한 곳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입니다.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요나단이 병기던 자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요나단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은 요나단을 이끌어 가시고 계셨고, 요나단은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있는 동안 형편하고 상관없이 발을 내딛고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10명의 한 문둥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 자기가 볼 때는 자기로서는 불가능한데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 앞에 이르게 한 겁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많은 문둥이들이 있지만, 많은 그 문둥이들이 골짜기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 마음을 가진 문둥병자는 10명밖에 없고 또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 문둥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원하시면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문둥병자.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 주님을 바라는 그 문둥이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벗어나게 되고 온전함을 입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 가로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자, 여기에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신데 한데 곧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니아야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예, 주님이 낫게 하시면 어떤 병에서도, 주님이 하시면 어떤 문제에서도, 어떤 암담한 절망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거기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그 형편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그 형편 속에 머물러 있거나 갇혀 있지만 말고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된다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주님의 세계를 맛보게 되고 주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음죄에 잡힌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 전까지 간음죄에 잡힌 여자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간음죄에 잡힌 여자는 머리가 흐트러지고 온 몸에서도 정상이 아니고 그냥 현장에서 이끌려와서 감히 얼굴을 들어서 주변을 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이제 난 죽을 거야. 돌무덤이 쌓일 거야. 나는 이제 저주를 받게 될 거야. 예수님은 그 여자를 자신을 보는 데서 형편을 보는 데서 절망 가운데서 그 마음을 끌어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여자는 그제야 고개를 가만히 들고 주변을 둘러보게 되는 것.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없나이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그 여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자기를 정죄하는 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제 그 여자의 마음의 초점을 예수님을 향하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기를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의로워, 내가 어떻게 깨끗해, 나를 정죄한 자들이 큰 돌을 내려치려고 다 질비하게 있는데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시는 그 말씀. 그 여자를 자신을 바라보는 데서 정죄한 자들의 그 눈빛에서 이끌어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마음에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간음죄인이나 빈 여자가 자기를 바라보면 도저히 의롭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주변에 정죄한 자들을 본다면 그가 어떻게 자기를 의롭다고 온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를 정죄하는 자들을 다 물리쳐 주셨던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 한마디로 그 여자의 마음속에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그 생각의 세계를 끝을 내주시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 마음의 모든 매여있는 것에서 참된 자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온전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번 주는 카자흐스탄을 다녀왔습니다. 정부 감사원에서 주최하는 세계 반부정부패의 날 이제 포럼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세상 포럼에는 처음 가봤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 주제별로 하루 종일 발표를 하더라고요. 매 타임마다 네 번째 이제 그 네 타임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 타임에 네 명씩 이렇게 주제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발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초청을 받아서 왔다고 귀빈 대우를 해주는데 그 나라에서 최고 좋은 힐튼 호텔에 방을 잡아줘서 제가 거기서 잘 쉬었다 왔어요. 제가 힐튼한테. 그래 이제 그 힐튼 호텔에서 포럼을 가졌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감사원장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을 했습니다. 입구에서 감사원장님 만나 인사를 드렸습니다. 초청해 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강연을 듣고 많은 분들이 마음을 여시고 관심을 갖는 걸 보았습니다. 가운데 있는 저분이 감사원장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이 비서실장이고 저분이 이제 내 그럴 줄 알았다. 11월 첫 주에 제가 그 감사원장님을 뵙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비행 연장을 하면서 주일 낮 예배를 제가 못 드리게 됐는데 감사원장 만나는 게 어딘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행사에 참석을 했고 제가 3분에서 5분 발표를 하라는데 5분 했다 생각하고 마쳤는데 12분을 했다 하더라고요. 감사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10분 당신 발표 들었는데 이건 혼자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다.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된다 해서 당신 초청한 거다. 마치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그 만찬에 참석을 했는데요. 저는 그런 만찬에 처음 가봐가지고 굉장히 생소했습니다만은 다 거기는 뭐 이렇게 건배하고 그러는데 양주, 포도주 그런 것밖에 없어요. 여기 주스 없어요? 했더니 없다 하더라고. 그리고 그 하여튼 음식이 계속 나오는데 아 배가 불러 더 못 먹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선교사님이 메뉴표를 보더니 목사님 절반 나왔어요. 그 뒤에는 먹지도 못했어요. 근데 다 마치고 나서 감사원장님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청소년들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정부 직원들 교육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생각 좀 해봅시다 그러는 게 아니고 며칠 날 하실랍니까? 그러는데 제가 당황을 했어요. 1월 말에 시간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대통령 직속 아카데미 대학이 있는데 거기는 보안시설이어서 외국인이 들어가려면 3일 전에 신원조회를 해야 돼요. 그곳에서 학생들, 교수들, 정부 관계자들 다 모아서 내가 직접 그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 강연을 듣겠습니다. 전국의 감사원 직원이 천여 명이 넘는데 이곳에 참석 못한 직원들은 생중계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17개 주가 있는데 그 17개 주에 다니면서 강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모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포럼 장소입니다. 포럼하는 이제 행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17개 주에 다니면서 강연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모아드리겠습니다. 기빈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숙식을 다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홍보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17개 주 다니려면 교회 못 있게 생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조그만 선물을 가져가서 드렸는데 이분이 너무 기뻐하면서 아까 사진 보셨죠? 딱 어깨동무하면서 러시아 말로 브랏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형제다. 당신은 나의 형제다. 하면서 이제 감사원장님하고 제가 형제가 됐어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카자흐스탄을 다 얻게 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박수나 한번 쳐봐요. 확실히 충청도 사람 아니라 할까봐. 예. 근데 이제 저는 야, 감사원장 만나는 게 어딘데 그게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다녀왔는데 하나님이 일하신 게 너무 놀랍고 제가 거기에 원탁에 같이 앉아있었던 남자분이 있는데 그분은 유엔에 근무하는 노르웨이 사람입니다. 마치면서 인사를 나눴는데 내년 4월 달에 일본에서 교토에서 이 포럼이 있는데 당신 같이 협력해서 일하고 싶다. 그때 초청장을 보내겠다. 이제는 유엔하고도 같이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게 너무 감사해.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걸 보면 꿈을 꾸는 것 같고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세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성소공의 사무총장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대통령 종교 고문인데 그곳의 목회자들은 우리에 대해서 다 마음을 닫고 CLF가 안 된대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찾아가 만나자 그랬는데 이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컴퓨터를 열어가지고 쭉 복음을 전했는데 영원한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 맞다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죄를 속하셨다고 그러면서 마음을 다 열고 이제 내가 만나는 목회자들에게 당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지 말고 먼저 한국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한국에 한번 오시고 직접 보고 듣고 가시라고. 그래야 말에 힘이 있지. 그랬더니 아내하고 같이 오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초대를 또 했어요. 내 아내가 한국 음식 잘 만드는데, 예, 잘못 만들지만 말이라도, 예, 잘 만드는데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 가시라고. 그랬더니 날 보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 여기 며칠 있다 가느냐요. 죄송한데 오늘 저녁에 가는데요. 했더니 아쉽다고, 우리 집에 먼저 당신 초대해가지고 식사 대접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쉬워하면서 우리가 헤어졌습니다만은 주님을 바라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일들을 펼쳐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렇습니다. 다른 커다란 대단한 믿음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만 있으면 그 마음을 따라 여러분 삶 속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입니다. 19절, 19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듯 오늘 여러분의 허물도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허물도 보지 아니하시고 실수도 보지 아니하시고 패역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어떤 죄악된 모습도 보지 않으십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허물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매이지도 말고 여러분 자신 바라보지도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해서 오늘도 발을 내딛게 되길 바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